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 이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뭐 새해 들어서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좀 달라졌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우리 남은 인생을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 곳도 봉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두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봉독해 드린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산에 거한 지가 오래니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 산은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시내산이라고도 말하는 산인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이 시내산에서 얼마나 있었길래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해 3월부터 머물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 2월 20일에 떠났으니까 그들은 거의 1년 동안을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약 400마일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라도 2, 3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고 요즘 같으면은 자동차로 한 7시간, 8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이나 그 중간인 시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머물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오긴 했지만 그건 그냥 몸만 나왔을 뿐이지 저들의 영혼이나 정신은 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여 머무는 동안 그런 마음과 근성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들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 두 가지의 툴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사회생활, 경제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알려주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씀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그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 한 가지 툴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다, 이걸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성막의 크지와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의 재료를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솜씨 좋은 장인들을 뽑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세우고, 출애굽한 지 그 이듬해 1월 1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그 성막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장막을 촥하니 덮게 되었던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구름을 신호로 삼아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40장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민수기 9장은 출애굽기 40장을 그대로 지금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민수기 9장에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막을 봉헌한 날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이듬해니까 첫 달 초하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둘째 해, 정월 초하루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 구름 따라 저들이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는데,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기 지금 출애굽기 40장의 이야기가 또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출발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행진하고, 또 구름이 덮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에 머물라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23절에 가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 이 한 절에만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진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저들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까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표정을 보니까 어렵다고 하시네요. 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쉬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잘 모르면은 야,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가야 되나, 계속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운전대 앞에 내비게이션이 딱 있으면은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두 번 아니라 한 번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것 아닙니다. 딱 한 번 일회성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어요. 미리 다 살아보고 돌아와서 다시 사는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일을 알 수 없으니까 마치 길을 모르는 운전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뇌하기도 하고 고민하기가 쉬운데 내비게이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여러분 간단하게 운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만 하나 딱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이 훨씬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단순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살아보면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뭘 결정하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60, 70이 다 됐는데 평생 동안 내가 공부한 것이나 직장 생활한 것이나 혹은 무슨 사업을 한 것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녀나 그 일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나 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내가 결정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속에 한 가지 마음이 늘 있었던 거 그게 제 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신다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그 결과가 풍성하고 열매가 달다 그런 믿음이 저 속에는 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몇 년째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따라온 것이라고 하면은 그 열매가 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다 잘 믿고 우리 교회는 사명을 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어디 것뿐이겠습니까? 이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리대로 가면 열매가 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말씀대로 나는 행하면서 살아갈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이건 맡기는데 살고 죽는 것까지도 그냥 다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는 42장이지 않습니까?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끊어 읽으면은 우리 가슴 속에 그 내용이 와닿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시간 내에서 그저 한 장부터 첫 장부터 42장 끝까지 쫙 읽으면은 그 욥기의 맥락이 우리 속에 잘 보여질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인간관계까지 다 파탄이 나고 그 욥이 너무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 그냥 떨어져 버려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막 쏟아놓고 그러는 자기 자신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욥에게 그 고통이 깊었으면 그랬을까. 욥이 겪는 이 고통에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라도 우리는 겪어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완전히 희망 없는 사람처럼 그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그게 뭐냐고 하면은, 아, 희망이 전혀 없던 게 아니로구나. 이 욥에게도 그 가슴 속에 한 가닥, 그 아주 가늘지만은 그것이 질기도록 질겨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한 가닥의 그 희망의 줄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걸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나는 이 형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 하나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인도까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연단받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지만은 내가 이 나중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닥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늘지만은 욥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희망의 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됐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뿐이지 밝은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맡기고 가겠다 하는 이 다짐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은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의외로 쉽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 따라 행진하고 나가는 것이 또 어렵기도 하고 힘들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은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뭘 버려야 되느냐고 하면은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아예 자기를 부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22절 같은 경우가 참 힘든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그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한시라도 빨리 가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을 좀 높이 띄워서 빨리 가라 이러면 좋을 터인데,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참 어렵잖아요. 그저 이틀이야 뭐 가볍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야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름이 1년 동안을 꼼짝도 안 하고 성막 위에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아니, 우리가 가나안은 언제 들어가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빨리 가야 되겠는데.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아, 아니 뭐 우리 가나안을 얻게 하는 거야 못 얻게 하는 거야 말이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가 다 무시하기가 쉬운 겁니다. 나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도 가나안을 향해서 갈 거야 하고 이렇게 나갈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가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급한 백성들을 좀 서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틀, 한 달, 그리고 1년 이렇게 긴 시간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너무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마디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돼서 나를 경외하는 게 너희를 불러낸 이유다. 그게 이유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게 이유가 아니고 내 백성 되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고 이유란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더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서 실수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성숙해야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가나안 땅에 목표만 두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저들의 나라가 분열되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하게 패망해서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멸망했나요? 가나안 땅을 못 얻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만 보지 마세요. 아무리 물질이라는 가나안, 권력이라는 가나안, 성공이라는 가나안을 내가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는 가나안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데 제 최선의 목표를 먼저 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어느 날 내려 덮이는 것이죠. 나는 속이 타고 그래서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내 생각을 죽이고 기꺼이 1년이라도 머물 수 있을 그때에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구나. 여러분 어떤 때는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조급증을 내면 여러분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그 2세기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본명은 테트톨리아누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기에 견디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당신에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표를 이루시는데 막 서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분같이 보였지만은 가만히 계시면서 거기에서 참고 그 상황을 견뎌나가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100년도 지나고 난 다음에 3세기에 아프리카 칼타고에서 활동을 했던 키프리니아수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 때는 좀 우리의 상황이랑 비상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데키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신들에게 절을 하지 말고 재물을 바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비박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염병이 그 북아프리카 지방에 창궐하게 되어서 많이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미움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분노 이런 것들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죠. 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왜 전염병이 우리들에게 오느냐. 막 숨이 터지려고 그래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기플리아누스 이 사람은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는 누굽니까? 주님,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주님 안에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이 무슨 조급증을 내거나 서두르는 이런 모습은 없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욕도 잡수시고 무능한 사람처럼 그저 기껏 한다고 하는 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이나 씻기면서 앉아계시는데 아 이래가지고 무슨 목표에 돌아갈 수가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주님은 그런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배신자 유다가 키스를 하는데 매몰차게 부리치지도 않으시고 그 키스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주 처참하게 죽으셨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나. 그런데 이게 주님이 하신 방법이었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름이 덮이면 머무르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듯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는데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핍박을 받을 때는 받고 전염병의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분노가 나죠. 그러나 분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거기에 생명도 있고 거기에 구원도 있다. 이렇게 거기 기프리아누스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부들은 인류의 죄가 그 가나안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조급증에서부터 나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여러분 그 열매가 가나안이었잖아요. 그 보기도 하고 또 보면은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저거 먹으면 될 것 같다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망 그게 아담과 하와의 가나안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또 하나의 가나안이 생기게 되었지요. 이건 먹고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저들이 그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표가 대단해도 눈이 먼 사람처럼 거기에 조급증 내면서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것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들이 말씀 따라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열정 가지고 꿈이 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달려가기가 쉬운데 그것처럼 위험한 길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멈춰 설 때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이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하나님이 없어도 가나안만 얻으면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가나안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얻으셔야 할 복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나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나안을 얻으려면은 여러분 그 이전에 뭐 하나가 필요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광야, 광야길을 걸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냐?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행진하는 것이에요. 아, 구름 따라 가야지. 구름이 떠오르는구나. 구름이 덮이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 생각이 이것저것 복잡하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온 영혼을 기울여서 매일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기도하며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잘 구르게 될 때에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도 가정도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새 가나안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축복된 가나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는지 덮이는지 이것을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걷다 보면은 할 일도 다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함께하는 성도로 행복한 미래를 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하나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말씀 따라 행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무시하고 우리의 욕심 따라 지나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을 우리들이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로다. 해를 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어찌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깨달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길, 우리 믿음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하였사오니,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병마와 사탄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되 연약한 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활력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와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